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에 활주로를 확장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밝혔습니다. CSIS의 해양투명성계획, 아시아해양투명성계획 AMTI는 최근 위성사진 판독 결과 베트남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종전 760m 길이의 활주로를 1km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AMTI는 보고서에서 간척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미뤄 활주로 길이는 1.2km 이상이 될 것 같다며 이는 전투기들은 물론 해양감시용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베트남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약 23헥타르의 면적을 추가했지만 이는 중국이 그간 벌인 간척작업에 비하면 평범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이래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세 곳에 군용 활주로를 만든 바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베트남이 스프레틀리 군도 내 시설을 일부 확장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며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에게 긴장을 낮추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APEC 21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서방국들에서 높아가고 있는 반세계화 정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방 국가들에서는 이로 인해 실직과 저임금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으며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을 배제한 채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마이크 플린 예비액 중장에게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직을 제안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방정보국장을 지낸 플린 중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핵심 자문역을 맡았습니다. 플린 전 국장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론자로 러시아와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내일 미트 롬니 공화당 전 대통령 후보를 만날 예정이어서 그의 입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모술 동부 지역으로 진격했습니다. 오늘 전투 현장에서는 공습과 총성, 포성이 울려 퍼진 가운데 병사 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일부 민간인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라크군은 모술 동부 타흐리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뒤 인접 무하라빈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라크군은 어제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로 무인기와 전투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진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편 ISIL은 이라크 서부 팔루자의 한 예식장에 어젯밤 자살 차량 폭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어제 마을에 휘발유를 공급하던 유조차가 폭발해 적어도 7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유조차가 말라위 접경 지역인 테테주의 한 마을에서 사고로 전복된 뒤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유조차 주변의 고열로 휘발유가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잠비크 정부는 현장에 사고 대책반을 파견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오는 2020년까지 3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기로 자사 노동조합과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디젤 게이트로 불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회사 경영난 타개를 위한 조치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타결된 이번 합의로 폭스바겐은 연간 약 39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줄어드는 일자리의 3분의 2는 독일과 북미, 브라질 내 폭스바겐 공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감원 대신 주로 독일 공장에서 전기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늘려 9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Monitoring North Korea's very active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이것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안 채택 시점을 지금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온실 4개 동을 지원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 등을 언급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17일 국방부에 대한 정보 당국의 지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DNI 국장과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 마르셀 레트라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은 정보 분야에 종사한 지 53년이 됐지만 미국이 지금처럼 다양한 위협에 직면한 적은 없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보기관과 국방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nation's facing a most diverse array of threats that I've seen in my 53-plus years in the intelligence business. And that's what makes the topic of this hearing so important.
워크 국방부 부장관도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예로 들었습니다.
Monitoring North Korea's very active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 ensuring Iran does not develop further nuclear capability, keeping a watchful eye on Russia's actions in the Ukraine.
워크 부장관은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단체 ISIL과 전쟁하고 북한의 매우 적극적인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감시하며 이란이 더 이상 핵 개발을 못 하도록 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철저히 추적해야 하는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협에 대해 최고의 정보가 제때 제공돼야 한다며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협력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 국장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마르셀 레트라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은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addition to the counter-terrorism and cyber types of threats that the director mentioned on the military side, we also think about threats to the homeland from more traditional military capabilities.
레트라 정보 차관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생각할 때 테러 활동과 사이버 공격 외에 보다 전통적인 공격, 즉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방부는 미사일 포착 능력을 개선해 만약의 공격에 더 잘 대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래퍼 국장은 대량 살상 무기와 운송수단 개발, 관련 기술 개발은 미국의 안보와 군대, 동맹의 주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들을 꼽으라는 질문에 몇 개로 압축하거나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모든 위협에 다 대응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The nation state challenges posed by the likes of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 or transnational concerns.
클래퍼 국장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제기하는 위협과 테러 단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사이버 공격 모두에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금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죠.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이 협정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는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한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향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국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한국군이 존재하는 한 일본 자위대가 어떤 이유로든 마음대로 한반도에 진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한 일본 자위대가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은 지난 15일 한국법제처 심사를 거쳐 17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한일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협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22일 한국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날로 가중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협력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협정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서명권자와 체결 시기, 장소 등에 대해선 한일 간 최종 협의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현대판 을사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담화를 통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민족의 숙적인 일본과 결탁해 동족을 압살하려는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일 간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호시탐탐 침략 기회를 노리는 일본에게 북침 전쟁 도발에 가담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이중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한 설문조사 업체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0대의 70%가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반대했으며 50대 이상에선 두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이며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국이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이 16일 2017 미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러시아와 이란, 중동의 테러리즘, 아프간 파키스탄의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과 함께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6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5단계로 분류한 위협 행동과 위협 능력 분야에서 각각 두 번째로 높은 공격적 위협과 점증하는 축적 위협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분야를 종합해 분석한 미국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도 북한은 심각, 높음, 고조, 신중, 낮음으로 분류한 5단계 위협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위협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5대 위협 역시 북한처럼 2단계인 높은 위협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을 유일하게 핵심 이익 가운데 최악인 심각한 위협 대상으로 평가했지만 올해는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엔 17명의 헤리티지 재단 관계자들 외에 12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나라라며 핵개발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거리를 가진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계속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여러 핵장치들을 개발했지만 아직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 능력은 보유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보고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결론을 내렸고 노동미사일은 이미 핵무기를 탑재해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 800기, 노동미사일 300기, 중거리 무수단 50기를 배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은 한국,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한국, 무수단 미사일은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령 괌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을 별도로 밝히면서 북한이 8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핵 확장 억제로 보호받는 나라들이 한국과 일본, 독일을 포함해 총 30개 나라, 인구수로 10억 8,8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이나 인건비, 병참, 시설 개선 등에 연간 9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본 역시 주일미군 주둔을 위해서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이런 평가에 따라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동맹들이 미군 주둔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아마누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마누 사무총장은 어제 IAEA 이사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올해 핵실험을 두 차례나 실시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비롯한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어 IAEA가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AEA 사찰단은 지난 2009년 이후 북한 핵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최근 상대를 향해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다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개입 사건으로 전국이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가 한국군 수뇌부의 최전방 시찰을 비난하며 지난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8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 매체의 이런 언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최전방 부대 시찰과 함께 이렇게 도발을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요. 이런 도발 위협을 하는 대신 북한의 민생을 돌보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이순진 합참의장과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 등 한국 군 수뇌부의 최전방 부대 방문에 대해 호전광들이 아직도 연평도 일대를 다니며 경멸이니 응징이니 하는 객기를 부리고 있다며 연평도 사건을 잊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평도 사건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며 그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무자비한 불세례를 들씌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의 이순진 합참의장과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최근 연평도 등 최전방 부대를 찾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격려했습니다. 한국 군 수뇌부의 최전방 시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와 인접한 북한 측 갈도와 장제도의 포진지를 잇따라 방문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의 행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포진지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연평도 화력 타격 계획 전투 문건을 승인해 긴장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갈도는 원래 무인도로 북한이 지난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122mm 방사포를 배치한 곳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의 행보와 북한 매체의 대남 도발 위협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 개입 사건으로 한국 내부 사정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무력 도발을 일으키려는 전조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5년이면서 지금 김정은이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업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내 결속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한 전국이 혼란을 틈타서 대남 압박을 통해서 지금 체제 결속을 도모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체제 결속을 위한 대남 도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도발에 나설 경우 실익이 없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안보에 대한 소홀이 없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혹시나 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그거를 빌물해 가지고 도발을 강했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합니다.
양 교수는 북한이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내 전국의 흐름과 국정개입 사건으로 어수선한 한국 내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선전하며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몰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채택 시점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결의안 채택 시점에 대해 언론 보도로 유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아직 논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외교 소식통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북한산 석탄 수출 규제 방안을 놓고 미중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절충점을 찾았다면서 안보리 결의 내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러시아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미국 추수감사절 휴일인 24일 이전에 새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온실 14개 동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간염 환자 치료를 위해 인터넷 모금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홍수 피해 지역에 온실 14동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수해 지역의 온실 지원 등을 위해 자금을 모금했다며 11월 현재 목표액의 116%인 6만 5천여 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온실은 수해 지역 내 간염과 결핵 환자들을 위해 시금치와 상추, 쑥갓, 양배추 등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채소를 재배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온실은 북한의 요양소들과 병원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고 환자와 의료진에게 사계절 영양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2년에 한 번 온실 비닐을 교체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60제곱미터 크기의 온실 하나를 짓는 데는 미화로 4,300달러 정도가 들며 온실 하나에 적어도 3가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북한 내 수해 지원 모금 외에도 간염 환자 치료를 위해 인터넷 모금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염 치료와 깨끗한 물 지원 사업, 태양열 조명, 의료진 교육, 의약품 지원 등 11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올 1월부터 11월 현재 총 58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지난 1995년 대북 지원 활동을 시작한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처음으로 간염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50에서 100여 명의 새로운 간염 환자를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국가 결핵 표준 실험실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두만강 유역에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의 수산물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훈춘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내 수산물 가공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은 주로 북한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가공해 이를 다시 해외나 중국 내 다른 곳으로 판매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훈춘시는 수산 자원이 풍부한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수산물 가공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춘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산업 분야 생산액은 전년 동기 50%, 판매액은 51.1%, 이윤 46%, 가공량 30%, 그리고 수출입량은 약 50% 증가했습니다. 훈춘시가 가공 수출을 위해 최근까지 수입한 수산물은 32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공업체와 무역업체 수백 개가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이 이처럼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북한은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약 1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65.1% 늘었습니다. 수산물은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7%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중 수출 순위에서는 4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조개나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류로 모두 9,800만 달러가 수출됐습니다. 이어 게를 포함하는 갑각류가 2,8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수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제재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면서 수산물 수출에 눈을 돌렸고 또 훈춘같이 꾸준히 북한산 수산물을 사들이는 지역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수산물은 석탄이나 철광석과는 달리 유엔 안보리가 대북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품목은 아닙니다. 북한은 올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주 수산사업소를 현지 지도하는 등 수산물 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언론은 많은 북한 어민이 군대에서 어선을 빌려 고기잡이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북한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군이 서해와 동해의 주요 항구에서 목선 약 3,000척을 확보해 이를 어민들에게 대여한 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군대에서 배를 빌린 어민들이 잡은 어류를 중개인에게 넘기고 중개인이 이를 러시아나 중국에 팔아 외화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한 북한 관리는 이 신문에 석탄 수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산물 수출도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라면서 많은 어민이 군으로부터 어선을 빌리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은 이른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대학 교수와 학생, 또 탈북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통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공간, 조금은 이른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남북한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통일의 별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마련한 자리인데요. 통일의 별의 박현우 대표입니다.
통일의 별은 남북한 석박사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모였고요.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저희가 통일 공감대, 또 통일의 실적 준비가 과연 무엇일까, 공부만 하기보다는 우리가 공부도 하면서 또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문화예술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 또 통일을 디자인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 통일 단체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그동안 통일의 별에서 마련한 여러 행사에 힘을 보탰던 사람들도 함께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인 허민재 교수는 수업시간 중 탈북민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미술작품에 녹여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학생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결과물을 전시하는 자리도 가졌는데요. 허민재 교수입니다.
탈북민과 함께하는 사회라고 해가지고요. 탈북민들을 학교 클래스에 초대해가지고 학생들을 그룹을 진 다음에 한 그룹에 한 탈북민을 배정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는 삶이 어떤가, 어떻게 하면 디자인이 그분들의 삶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각자 받은 영감을 어떻게 디자인이나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해볼 수 있게 그런 수업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했던 얘기가 교수님 근데 탈북민들 만나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고 한 그룹은 그 메뉴판을 가지고 하는 캠페인이었어요. 그 북한에서는 영어 단어를 거의 안 쓰고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 사용을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카페에 가서 주문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느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캠페인으로 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때 예를 들면은 달고만 물탄 커피 한 잔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바꿔서 주문을 하면은 어떤 리워드를 준다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카페에서 이 영어 단어인 이 메뉴를 한국말로 바꾼다면 어떤 게 가장 적합할까 이런 거를 연구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 팀에서 더빙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실 뒤 저희 시상식 팀에서는 통일로 가는 그 시작 발걸음을 문화와 미디어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속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얼마 전 남북하나재단 주최로 열린 대학생 발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시너지팀은 지난 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 준비 PT 경진대회다 보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통일 후에 우리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대회 주제였는데 저희는 생각해 봤을 때 통일이 된 후에 혹은 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북한 문화에 대해서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 또래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북한 문화 되게 촌스러워, 북한 문화 너무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 저거 너무 선전적인 것 같아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여전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라도 북한 문화가 가진 특유의 장점을 우리가 남한 사회에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장점을 소개하는 미디어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걸 소개하는 방안을 소개한 게 저희 PT 주제였습니다. 북한 노랫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무슨 그 아이돌 노래들 들어보면 되게 흥겨운데 아무런 뜻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외래어가 많이 섞여 있어서 되게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북한 노래들은 가사들이 무슨 우리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집들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북한의 곡들이 구성이 단조롭다 보니까 또래 우리 친구들은 안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북한 노랫말을 그대로 살리되 남한의 우리 또래 친구들도 충분히 잘 들을 수 있게 리메이크를 시도를 했었어요.
올해를 정리하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내년을 계획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내달 말부터 정기 모임을 진행할 예정인 너나들이 독서 모임 회원들도 함께했습니다.
독서 모임은 남북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고전, 뭐 정치, 사회, 경제 다양한 장르들의 책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6개월 정도의 단기간 정도 이제 저희가 활동할 거고 우리 청년들끼리 내부적으로 쌓여 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장벽들을 허무는 어떤 소통의 장, 서로를 이해하는 장, 책이라는 거 이제 서로 만나는 어떤 기재가 될 수 있어서 이제 만나가지고 알아가는 거죠.
통일의 별은 내년에도 남북의 대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며 통일을 준비해 나갈 텐데요. 통일의 별 박현우 대표입니다.
외형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키우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모임들에 좀 실질적인 그 소통을 위한 공간들. 그래서 남북 청년들이 실제로 같이 어울리면서 고민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내는 시추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네, 임기 마지막 해외 순방길에 오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독일에서 유럽 주요 5개 나라 지도자들하고 만났습니다.
예.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하고 뉴욕에서 회동한 소식 들어와 있고요. 이어서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장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낙점됐다는 소식, 이렇게 차기 미국 행정부 구성에 관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순방에 지금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독일에서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주요 유럽 국가 지도자들하고 만났습니다.
예.
이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일종의 이 작별 인사 차원인 비공식적인 성격의 정상회담이긴 한데요.
예.
하지만 스페인을 제외한 5개 나라가 이 선진 7개국 G7 국가들이기 때문에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굵직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그냥 송별회만 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각국 정상들이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관저에서 원탁 테이블에 둥글게 둘러앉아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는데요.
예.
영국 정부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제재 연장 문제,
네.
또 최근 시리아 내 그 내전 사태 개입과 관련한 새로운 제재 부과 문제들을 논의를 했고요.
네.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 격퇴 방안, 또 난민과 무역,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 현안들이 의제로 달아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정상 간에 나눴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국이 유럽 국가들하고 맺고 있는 집단 군사 방위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렇게 대유럽 정책 변경을 강력하게 시사해왔죠.
예.
때문에 현재 유럽 일각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은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끝까지 유럽 그리고 세계와 함께 단결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 나토는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의 초석이었다면서 유럽 국가들의 불안감을 좀 달랬습니다.
예. 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도 역시 국제사회의 협력과 단합을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세계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최근 이 전 세계적으로 국수주의, 대중영합주의, 그 대중영합주의 흐름이 일면서 그동안 전 세계에서 해왔던 이 우리들의 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예.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합법적인 선거를 치르며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부 안에서 올바른 균형과 견제가 계속하는 한 발전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서 향후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일종의 조언과 같은 발언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시리아 문제 등 직면한 국제 현안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단순히 현실 정치적 접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특히 러시아는 역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국가지만 러시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시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예.
러시아와 이 건설적으로 협력하되 러시아가 우리의 가치와 국제 규범을 어긴다면 강력하게 맞서기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는 당장 불쾌감을 나타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자 지금 페루 리마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예.
현지에서 러시아 국영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건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 없이 감정적이었다면서 앞으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달려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이 APEC에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럽 정상들하고 회담을 마치고 24차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로 향하는데요. 21개 나라 정상들이 참가하는 이번 페루 APEC 정상회의는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반세기화 정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예.
또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있을 양자 회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뉴욕 트럼프 타워 가장 높은 층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 거주지에서 만났습니다.
예.
이날 회동은 트럼프 당선인의 사실상 첫 외교 일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그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정책,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또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예.
이날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었죠.
예. 사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까지 언제 만나는지 또 어디에서 만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었는데
네.
혹시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양측 모두 회담에서 이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회담 시작에 앞서 언론에 공개하는 이 모두 발언도 또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또 일본 정부가 회담 후에 당국자들이 하는 사후 브리핑도 하질 않았는데요.
예.
다만 트럼프 당선인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현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두 사람의 회동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장녀죠. 아방카 씨하고 사위 제라드 쿠슈너 씨가 동석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트럼프 타워 근처에는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요. 일본 언론 등 각국 취재진들이 대거 몰렸고요. 경찰들이 동원돼서 삼엄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예. 두 사람이 만난 장소도 트럼프 당선인이 지내는 거주지고 네. 또 이 자리에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들도 동석을 했고 분위기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회담이 당초 예정 시간보다 길어져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이뤄졌는데요.
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확신이 들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치켜 세웠고요.
네.
또 이 동맹은 신뢰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다시 만나서 더 깊은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앞서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밝힌 대로 두 사람의 이번 회동이 그 신뢰 관계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도요 회담 후에 그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아베 총리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올리고 아베 신조 총리가 내 집을 찾아서 위대한 우정을 시작하게 돼서 즐겁다는 글을 올려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두 사람의 회동과 관련해서 어떤 의전이나 격시 또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부로부터 단 한 차례의 브리핑조차 받지 않은 채 외국 정상과 만난 것에 대해서 외교가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미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국무부 관리들은 이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로부터 정상회담에 관한 브리핑을 요청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장이었던 켈리앤 코누에이 씨는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과 관련된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마이클 폴린 전 국가정보국장이 낙점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신문이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국가정보국 국장을 지낸 이 마이클 플린 예비역 중장에게 안보 보좌관 자리를 제안했다는 건데요. 조금 전에 CNN 방송이 플린 중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가 외교 안보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데요.
네.
행정부 강요직과는 달리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 마이클 플린 예비역 중장. 뭐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정보 전문가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그 외교안보 정책 자문 역할을 해왔는데요.
예.
플린 중장은 직설적인 발언을 하기로 유명한데요. 지난 2014년에 국가정보국장 자리에서 해임된 이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를 신랄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직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단 지명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 이제 그 지명이 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반응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국방정보국장을 지냈으니까 자격은 갖췄다는 평가인데요.
예.
하지만 비판도 있습니다. 하원정보위원회 소속인 애덤 시프 의원은요. 플린 중장이 미국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플린 중장이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또 이슬람교회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예.
앞서 플린 중장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두려움이 합리적이고 이슬람 과격 단체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비롯한 어떤 나라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예. 자, 혹시 이것 이외에 또 인성과 관련돼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뭐 다 확실히 발표가 나온 건 없는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 측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켈리앤 코누에이 씨가요. 다음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전에 일부 지명자를 발표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최종 결정은 모두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미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마이크 폼페오 하원의원, 법무장관으로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이 지명됐고요.
예.
이들이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뭐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
예.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언론이 먼저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혹시 또 입각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좀 몇 명이 있지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요. 이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만났는데요.
예.
지금 국무장관 후보로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헤일리 주지사는 이 공화당에 떠오르는 별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요. 인도계고 여성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다양성을 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지적입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만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내일 만날 예정인데요. 미트 롬니 전 주지사가 선거운동 기간에 이 반 트럼프 세력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 다소 의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사기꾼이라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트럼프 당선인 역시 롬니 전 주지사에 대해서 최악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다고 비난했었죠.
예.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 롬니 전 주지사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고요. 뭐 서로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예.
롬니 전 주지사가 국무장관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점상 두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직을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
네.
혹시 내일 만남에 대해서 반응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롬니 전 후보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합의 손짓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건데요. 선거운동 기간에는 서로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손을 잡는 경우가 뭐 전에도 제법 있었는데요.
예.
대표적인 경우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관계를 꼽을 수가 있겠죠. 두 사람이 2008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서로 치열하게 싸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클린턴 후보를 국무장관으로 기용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인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평안북도는 오전 오후 모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2도, 양덕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4도, 신유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9도, 수풍 아침에는 8도, 낮 기온은 10도입니다. 희천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9도가 예상되고요. 강계는 아침에는 4도, 낮에는 6도입니다. 황해도 해주와 영현, 개성에는 오전에 비가, 또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14도, 개성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4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3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11도, 웅기 아침에는 2도, 낮에는 6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2도, 낮 기온은 2도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해상 모두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는 오늘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북 관계 정상화 논의의 전제 조건인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의 구체적 사례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했습니다. 서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러 나오는 등 적대시 정책을 진정 포기한다면 1990년대 했던 것처럼 미북 관계를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 한국 등의 방위비 분담을 높일 것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적도 있어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탐색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 대사도 인터뷰에서 만남은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미국 최고 지도자 간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에 활주로를 확장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밝혔습니다. CSIS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계획 AMTI는 최근 위성 사진 판독 결과 베트남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종전 760m 길이의 활주로를 1km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AMTI는 보고서에서 간척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미뤄 활주로 길이는 1.2km 이상이 될 것 같다며 이는 전투기들은 물론 해양 감시용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베트남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약 23헥타르의 면적을 추가했지만 이는 중국이 그간 벌인 간척 작업에 비하면 평범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APEC 21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서방국들에서 높아가고 있는 반세계화 정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방국가들에서는 이로 인해 실직과 저임금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으며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마이클 플린 예비역 중장에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을 제안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방정보국장을 지낸 플린 중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외교 안보정책 핵심 자문역으로 활동했습니다. 플린 전 국장은 특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안보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 논자로 러시아와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내일 미트롬니 공화당 전 대통령 후보를 만날 예정이어서 그의 입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모술 동부 지역으로 진격했습니다. 오늘 전투 현장에서는 공습과 총성, 포성이 울려 퍼진 가운데 병사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일부 민간인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라크군은 모술 동부 타흐리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뒤 인접 무하라빈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라크군은 어제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로 무인기와 전투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진격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대신 이라크 특수부대는 탈환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폭발물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식량이 떨어진 현지 주민들에게 보급품을 지급했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어제 마을에 휘발유를 공급하던 유조차가 폭발해 적어도 7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유조차가 말라위 접경 지역인 테테주의 한 마을에서 사고로 전복된 뒤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유조차 주변의 고열로 휘발유가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잠비크 정부는 현장에 사고 대책반을 파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